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다시 오지 않는 주일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에 몰두하십시오. 몰두하셔서 설교를 들으실 때에 설교 제목대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이제부터 진정으로 이 말씀이 행동으로 적용되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 인생의 핵심은 관계, 릴레이션십이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가 보니까 관계였습니다.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내 관계도 서먹서먹해질수록 교회 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마음에 자꾸 뭔가 근심 걱정이 쌓여가는 것 같고 편안하지가 않지요. 자, 죽음 앞에 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누구가 보고 싶다, 이걸 꼭 전해줘야 하는데 못 전해줘서는 그 아쉬움, 아내에게 좀 더 잘 해주었어야 했는데 라는 아쉬움, 며느리에게 좀 미안하다고, 내가 참 부족했다고, 좋은 시어머니가 돼주지 못했다고 말해야 했었는데, 여기까지는 올라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 좋은 친구, 좋은 이웃들, 미안하다고, 고마웠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를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보면 정말 관계, 관계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참으로 특별하고 특이하고 정말 신비로운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좋아질 수도 있고 단순간에 나빠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관계 중에 특별히 내 자신과 관계되면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 죽음 앞에서의 아쉬움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해결하기도 어려운 게 나와 직결적인 어떤 생각이든 마음에든 들어올 때에 가장 힘들다는 것이지요. 남의 일 같으면 이해도 잘합니다. 남의 것은 별로 우리는 대충대충 넘기기도 하지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성도의 지금 직분이 무엇인지, 성도가 누구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잃어버린, 이 세상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입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러하기에 또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가 믿는 그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앞에 뒤에 좌우에 계신 이 교우님들을 보시면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비슷하게 다 생겼습니다.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격도 밝으면 밝은 대로,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좀 비슷한 것 같지요? 그렇죠? 예, 좀 남모습 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들지요? 예. 그런데 목사님 뭐 말하나 하고 눈이 땡글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엄밀히 한번 보세요. 동일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동일한 것이. 정말 여러분과 성격도 다르고 틀린 모습도 다르고 화장하는 립스틱 똑같이 발라놔도요, 입술에 따라서 그 색깔이 똑같이 안 나와요. 참 틀리죠? 스타일도 틀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대변해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특별하고 독특한 은사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증거를 알고 나서 은사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가 이 사용하는 이 은사들은 영적 무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무기. 여러분, 무기는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잘 사용하면 큰 유익을 주기도 하고 또한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칼 잘못 사용해 보십시오. 분열과 전쟁이며 파멸입니다. 우리의 은사 잘못 사용하면 파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디스트로이드 시키는 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혀버리는 이러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또한 한 교회 안의 형제 자매인데도 내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또 내가 보는 각도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내가 보는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틀리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다툼이 밖으로만 나와야 다툼인가요? 아닙니다. 속에서는 그냥 따발총을 쏴듯이 쏴대고 있습니다. 사실 간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용서해버리면 간단합니다. 이해해줘버리면 간단한 일인데 우리는 내 보는 각도가 틀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것에 그 기분에 몰두하다 보니까 감당이 되지 않아서 혼자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지금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는데 내 스스로가 관계를 끊어버리지요. 자, 그렇게 하다가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내 마음속에 계속 부딪혀오면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건 절대로 아니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몸이 떠났으니까 당장은 편한 것 같지만 절대로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먼저 다가 못 갑니다. 여러분이 용서했다면은 할렐루야 반가워요 이럴 건데 여러분이 뭔가 풀지 않고 가버렸잖아요. 다가 못 갑니다. 왜 이런지 아세요? 왜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까요? 그냥 인사해도 되는데 왜 써먹써먹한 마음이 들고 왜 다가 못 갈까요?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름을 받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신자들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힘 속에서 여러분 그릇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든지 금이 갑니다. 이런 속에서 깨어지면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부가 싫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보려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 부딪힐 때는 서로 상처가 막 납니다. 뭔가 깨어져 버리는 기분이 듭니다.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 사랑 완전히 부서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이켜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그때는 아닙니다. 아, 교회는 온갖 죄인들이 모인 곳이구나.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좀 더 용서했더라면 내가 조금 부족했구나. 회개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 든든히 서갑니다. 그래서 싸움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싸움이라면. 그런데 그걸 오기를 가져가고 너 두고 봐 하는 걸로 가져가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깨어짐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찾는다면, 주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저절로 내가 먼저 회개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내가 용서 못함을, 내가 넓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되지요. 그러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이 내가 앞으로 행해야 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바로 이것이 든든하게 성숙하게 신앙을 세워가는 가정입니다. 이 깨어짐과 부딪힘과 이런 것이 없다면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없고 어려운 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발전이 없습니다. 실패해 보았기 때문에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이 성도님들은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배가 좀 예배 출중하고 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바울 사도가 예를 들어서 방언과 예언, 은사들에 대한 이 활용과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 교훈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고린도 성도들 간에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짐작이 됩니다. 19절에 보면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29절로도 보니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용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는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내 은사만 독특하다고 막 여기서 방언만 하고 있어 보세요. 초신자가 알아듣습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다 미쳤다고 하죠. 도대체가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이러죠.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언을 믿는 자들은 예언을 가지고,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질서에 따라 예배하고 질서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덕을 세워 가라라는 것입니다. 내 것만 출중하다고 그저 튀지 말고 좀 여러 사람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말씀의 질서에 따라 은사를 잘 사용하고 또한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예배합니다. 이 속에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지요. 이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가고 이 예배에 질서 있는 것을 이렇게 주었을까요? 왜 순서를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따라 행하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듣고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요 그냥 와서 하나님 하고 부르고 내 것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따라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응답과 주님이 하시는 일들과 이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지체 속에서 질서를 따라 생활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런 질서에 따라 예언의 말씀에 따라 하라는 말씀이지요. 태초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태초에 이 세상이 어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무질서했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정말 깜깜하고 도대체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성경을 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창조를 통해서 완전한 질서를 자리 잡힌 세상으로 탁 세워놓으셨습니다. 자, 빛은 빛대로 있어야 될 나무들은 나무대로 새대로 모든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가장 나중에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죠 여러분? 그냥 만들어 놓은 그대로 순종하고 누리면 됩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돼요. 우리가 장께 쓰다가 보세요. 장께 쓰다가 와서 하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오만짓 하다가 뭐라겠습니까? 그 결과 죄인이 되어버렸고 결과로는 사망에 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질서에 따라 살았으면 행복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주님이 오셔야 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냥 행복 속에서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의 생각이 이 정도로 복잡하고 공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예배 속에서 벗어나버리면 주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질서가 무너지면 태초의 세상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혼돈되어지고 공허해지고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과 한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난 6일 동안에 세상 속에서 무질서했던 진짜 우리의 마음 정말 살다 보니 내 마음이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또한 정말 질서가 없고 혼돈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라고 분명하게 십계명 속에 계명 속에다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족과의 그 멀어진 이 정말 관계도 교회 지체에 섭섭했던 서먹서먹한 그 관계도 회복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말씀의 질서를 따라 예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회복에서는 우리 행함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행함 중에 하나를 성도 간에 서로 섬기고 교제하는 것에 말합니다. 가진 은사를 활용하는 데 말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다가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합니다. 참 우리는 반대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중해서 정말 출중하지 못해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아기처럼 분별도 잘 못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그러면서 판단하고 있지요. 악에는 어른이 돼야 되는데 분별을 못해서 그때는 어른처럼 또 왜 저러는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내 모습은 엉망이면서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왜 갑자기 형제들아 어찌할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잘 교훈을 하고 있다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찌할까? 어찌할꼬?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은사, 교회의 유익과 가정의 유익과 사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덕을 끼치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인데 내 과실을 하고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하니 내 서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어찌할꼬? 어찌할꼬?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온천지 아프면 건강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저기 아픈 것은 병들었다는 신호입니다. 몸의 분쟁이 이렇게 온천지에서 나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야 움직이고 싶습니다. 몸살 감기 크게 한번 걸려보세요. 내 마음 움직이고 싶어도 정말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몸이 꼼짝대지 않죠. 그렇다면 옆 사람 보기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정신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린아이가 보기에도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은사는 정말 꼭 필요한데 바르는 약과 같고 먹는 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은사 꽁꽁 묶어놓지 마십시오. 익스파일 되면 쓰지도 못해요. 약은 익스파일 날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은사 살아있는 동안만 사용하는 은사입니다. 아픈 곳에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분 형제의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형제의 아픔이 아니면 뾰루퉁한 모습이 보입니까? 찔려버리는 게 보입니까? 모기를 들고 날치는 게 보입니까? 그 약을 들고 가십시오. 먹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한마음교회가 건강하고 사랑의 향기가 나도록 조금 이상하게 보이면 여러분, 여러분의 주신 약, 그 은사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상대방의 이 말과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참으로 많지요. 남편도 아내도 형제도 자매도 정말 이해되는 거, 이 세상도 이해되는 거, 이해되지 않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이것들이 저들이 나를 볼 때도 참으로 이해되지 않을 거라고, 정말 마음에 안 들 거라고,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보고 그 모습 이해해 주라고, 감싸 주라고, 격려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나를 이렇게, 우리 각자를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주셨고 틀린 은사를 주신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많지요. 여러분 특징 제가 10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이 아이들과 그다음에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둘, 젖을 먹습니다. 셋, 깨닫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어른보다는 참으로 미숙합니다. 모자랍니다. 넷, 불편하거나 힘든 것은 절대로 참지 못합니다. 다섯, 용서할 줄 모릅니다. 여섯, 간사한 유혹, 세상의 풍조에는 금방 빠져버립니다. 장난감 하나 좋은 것만 있어도 엄마 여기 있어도 엄마 잊어버립니다. 장난감 쫓아갑니다. 일곱, 어른들은 잘 넘어지지 않지요? 아이들은 혼자 가다도 괜히 넘어집니다. 다리 힘이 없어서 넘어지든 아무튼 정신없이 가다가 넘어지든 잘 넘어집니다. 여덟, 보면 본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말합니다. 아홉, 뗐으면 뭐든 되는 줄 압니다. 애기들 갓난이도 보십시오. 아 울면 엄마 젖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우는 거예요. 뗐으면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도 조금 자라면 뒤로 넘어지잖아요. 뗐으면 해줬기 때문에. 열, 사랑받기만 원하지 줄 줄은 모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에도 어린아이 때, 즉 초신자일 때는 이러한 모습이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상 사람이 막 왔기 때문에 아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왜 저 사람 성품이 왜 저래? 이러지 마세요. 지금 교회 생활 인자했다면 어린아이예요.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있지만 육신이 자라갑니다. 이런 가정 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신앙은 왜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은 자라가는데요, 열매가 자라지 않아요. 자라지 않아요. 신앙도 이러한 가정 속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라는 말이 있죠. 고린도 지금 성도들이요, 신령한 은사를 추구하고 정말 신령한 은사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사모했던 것으로 보아 신앙생활도 상당히 오래 했고 또 한 가지 은사들도 참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신앙이, 그들의 중심에 있는 신앙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이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발 자신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것만 고집하지 말고 점차 단단한 음식 좀 먹고 쓴 음식도 좀 먹으면서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불편해도 용서하고 인내하고 힘든 고난도 좀 짊어져 보라고 말합니다. 너 것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너만 아프다고 아우성 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아픈 것도, 저 사람이 섬기고 있는 그 아픔도 좀 이해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개도 강아지도 3년 동안 본 것을 풍어를 이루는다는데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만든 최고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신묘 막측한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런 성도인데 교회를 이 정도로 다녔다면 아기 신앙을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은사도 있고 방언도 하는데 언제까지 아기 신앙으로 있을 것이냐, 언제 은혜를 좀 표출할 것이냐, 덕을 끼칠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초신자들은 초신자들대로,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는 성도대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이, 남에게 덕을 끼치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알고 성경에 지금 말하는 질서를 따라서, 잘 듣고 이 질서를 따라서 각자가 좀 실천해 보십시오라는 권면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 성도들이 이렇게 보여질 때는 그들의 신앙이 잘 자랄 때까지 인내와 함께 좀 섬겨주어야 합니다. 또한 초신자나 교회 다니신 지 오래 안 되시는 저 분들은 아직 교회 질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좀 오래되신 성도가 건면할 때에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좀 받아들여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를 뭘로 보고 그런 거야?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내가 성격이 좋으니까 지금 참지, 두고 봐. 내가 세 번까지는 참아주는데 내가 그선 넘으면 난 못 참아. 지금 그거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도요 멋지게 잘 지어지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튼튼하게 다 기초가 세워져야 나중에 나머지는 멋지게 마무리가 됩니다.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예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멋쩍해서 눈만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그러면 저기서 보면요 자기 째려보는 줄 알고도 시험 들어요. 제발 좀, 제가 부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내 옆자리에서 참 좋아요. 옆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반가워요. 축복해요. 좀 이런 마음으로 간단하게라도 웃음을 참 머무보면서 좀 이래도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꼼짝도 안 해요. 제가 보면 옆에 사람만큼 혹시 가까이 올까봐 막 정자로 앉아 계셔요. 왜 그러세요? 릴렉스 하세요. 얼마나 지금 좋은 시간인데, 천국 안에서 복받는 시간이고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고 하나님 지금 나를 바꿔주는, 인생이 바꿔지는 시간인데 옆에 사람에게도 좀 웃으면서, 친교실에 내려가더라도 내려갈 때도요 예배 끝나면 서로 좀 악수 좀 하세요. 무슨 원수 졌어요? 뭐, 참 특이해요. 인사도 안 해요. 좀 반갑게 서로서도 인사 좀 하세요. 집에서도 좀 와이프나 아내가 들어오면 그냥 밥 준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자기 할 일 한다고 생각하고 이분이 뭐 나와가지고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그냥 부엌에서 뭐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아 여보 오셨어요? 아 여보 왔어? 아 이러고 하면 부엌에 들어가서 하면 어디 덧납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오는 사람도 얼마나 좋아요. 부르차갖고 그냥 그렇게 주는 소리를 막 하면서 밥상을 차려보세요. 온 하루의 피로가 그냥 그날 다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내일에 소망이 있겠어요? 좀 오늘 조금 잘한 거 있으면 잘했다고 좀 말 좀 해주면 좋으련만. 가서 좀 흙도 좀 하면 얼마나 수고했어요. 당신 보니까 많이 피곤했겠네. 오늘 맛있게 된장찌개 놨어요. 당신 좋아하는 것. 아이고 피곤한데 말이 또 돌아온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제부터 제발 좀 표현 좀 많이 하고 여러분 그 좋은 은사들 정말 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가 행복하게 되는 기초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아야 내게 있는 은사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내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케 하는 정말 큰 사명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굳건하게 해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바란 나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은 어느 곳에서든 합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모든 것에 예배와 여러분이 가진 은사에 힘을 쓰라고 합니다. 바울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건면하고 있겠습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내 고집, 내 성격, 내 경험 내려놓는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 내려놓으니까 지금 이 건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 내려놨으면 그들을 향하여 이 말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제가 보아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많이 안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에 이 말씀들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틀, 그 익숙해지는 마음을 그대로 놔둔 채로 그냥 겉으로 귀로 들리는 은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결국은 삶으로 이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무는 그런 신앙생활을 10년이든 15년이든 지속적으로 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도 누구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삐져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받은 은혜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해야지 마음먹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먹었다면 이제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예배에 좀 집중하십시오. 수요예배 나오면요 목요일 하루만 사면 됩니다. 금요일에 예배 나오면 말씀 듣는 걸 토요일 하루만 사십시오. 주일날 예배 나오면요 월, 화, 두, 이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멋지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하니까 배로리가 정말 핸드폰도 매일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억 속에 세상의 풍파 속에 어떻게 그 말씀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너무나 게으릅니다. 놀기는 바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풍어를 읽겠습니까? 개도 풍어를 읊는다는데 우리는 언제 읽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중반에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의식적인 구약 예배와는 달리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는 여러분의 삶 전 삶이 주님을 섬기듯이 내 자신이 좀 섬겨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좀 참아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고 권면했던 것을 통해서 제가 교훈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성숙한 성도,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성도는 첫 번째, 덕을 세우는 성도입니다. 둘째, 자신의 은사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활용하는 성도입니다. 셋째, 사랑과 온유를 겸비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참 송알송알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형제 자매에게 덕을 세우는 일에,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에, 또한 가족을 세우는 일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사회를 살리는 일에 당장 실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넘쳐나고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고 또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묶여지는 담이 열려져 버린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묻어두지 마시고 모두 꺼내십시오. 모두 꺼내십시오. 남김없이 씨를 뿌리듯이 행하실 때에 서로서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질서가 정말 행하는 이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믿음, 소망, 이 사랑을 온 교회가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이 사회가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이 성도님들의 성숙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행복해지고 혼탁한 사회가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신 신묘막직한 이 은사들 이제 더 이상 묻어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꺼내어서 활용하고 또한 덕을 세우는데 쓰임받도록 하나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이 은혜 묻어두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